곳에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화면도 보시고요. 찾으신 말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자, 18절 말씀입니다. 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골로새에 있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은 내용을 편지를 받는 느낌과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또 생각할 때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만인 하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무슨 완전 토인처럼 뭐 밑에 팬티 끝만 걸치고 댕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로마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대부분 라틴어를 구사하지만 동시에 헬라어를 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가 헬라니까, 헬라 제국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 로마와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못하니까 유대인들이나 아니 로마인들에게는 헬라를 못하거나 라틴어를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바바바바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바리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생각하면 이들이 나름대로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법이나 도덕이나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들보다는 정말 이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잡하니까 목사님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또 이동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이단이 싹 트는 일종의 온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해요. 간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두부짜도 없이 툭 잘라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미혹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온 이 말도 간단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 당시 예수 믿는 이방인들 아니면 예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 교인 주위에 있는 로마인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대인이 읽으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별 말이 없는 것 같지만은, 자, 왜 이 바울이 요 말을 하느냐? 이유는 이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로마 황제를 제끼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바꾸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압제와 로마 황제가 제정한 법이나 이 많은 것에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왕을 바꿨어. 아, 나는 이제는 로마 황제가 말하는 거안 지켜도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들도, 아내들도, 자식들도 그들이 로마 황제 밑에 있었을 때의 그 생활 방식이나 규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자칫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좀 이상하다. 왜 지금 함부로 행동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18절에 보면 우리 생각할 할 때는 아니더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죠. 왜? 남편이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남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우면 별 문제는 없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요, 죽여버립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지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뒤에 붙어 있는 말,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 말도 뭐 예수 믿거나 로마 황제 밑에 있거나 예수 왕을 섬기거나 로마 황제를 섬기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이 여기서 딱 차이가 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 번역을 따라가면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뭐 이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의 윤리를 보면 남편에게는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문헌을 보면요,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하는 윤리적 규칙은 있는데요, 남자에게 주는 규칙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자는 우위에 있어요. 항상 뭘 문제 삼느냐? 아내들의 윤리를 문제 삼고, 자녀들의 윤리를 문제 삼고, 종들의 윤리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혁명적인 겁니다. 정말 혁명적인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을 여자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느낌이 잘 없습니다. 느낌이 잘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로마 문화에서는 절대로 말해본 적이 없는 남편과 아비들, 남자에 대한 윤리를 말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종들아,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윤리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자, 23절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주께 하듯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하듯 생각하는데 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왕에게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들에게 하는, 상전도 종들도 많잖아요. 자기 주인이 주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중간도 있겠죠. 근데 모든 상전들에게 왕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왕, 왕 예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그냥 하루하루 음식을 그냥 뭐라고 합니까? 아무거나 먹지 뭐. 저녁 뭐 먹을래? 뭐 있는 거 먹지.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왜 그러냐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거나 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좀 특별한 걸 먹고 싶잖아요. 좀 다른 걸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삶에서 왕 예수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너희 상전에게도 주왕, 즉 왕 예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왕을 바꾸니까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뀐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물건을 바치고 이렇게 뭐랍니까 그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거 있죠. 그 지역의 특산물을 특별한 걸 골라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상전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왕 대신 예수님께 하듯 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왕 예수를 왕을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기업의 상이란 말이에요. 자, 기업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를 또 알아야 되죠. 자, 몇 번 설명하는데, 또 짚어야 돼요. 여기 기업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 정도가 아니죠. 그 땅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요. 그러면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소에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정착을 해요. 아, 거기까지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아닌데 그 2세대가 죽고 3세대가 태어나서 그 땅에 계속 살아요. 그러면 3세대는 2세대가 살고 있는 그 땅을 2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2세대에게 주신 땅을 자기들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사실 기업이라는 말은 평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유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신 땅을 내가 후손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지금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아요. 알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 자기들도 알아요. 뭘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지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옛날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가나안 땅과 관련된 그 하나님, 꼭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들, 이 바로 기업의 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왕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그 유산을 예수 믿는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은 사실은 쉽게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뿌리를 받고 있고 그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복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려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과 특별한 지위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삶과는 너희들은 달라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다시 말할 수 있죠. 다르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유민이가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때 경건하다는 말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경건하다는 말은 한자말로 찾아 들어가면 이 경건한 말이 공경하는 태도 그리고 엄숙하게 말과 행동을 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적어가 없다고요. 누구를 향하여 공경하며 누구를 향하여 엄숙하게 행동과 말을 삼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자말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경건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그죠? God란 말에다 ly를 붙여놨어요. 목표가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도 정확하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 황제를 향하여 사는 삶과 그 다음에 왕 예수를 사는 삶과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달라요. 왜?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게 경건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유교는요. 말이 유교. 유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에는 신이 없어요. 신이 없고 그냥 군신. 군과 신과 그 밑에 백성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이죠.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래 위의 상하 관계에 예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말에 함부로 나대지 않고 그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좀 삼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영어로 영에서 한글로 번역되면서 목적어가 사라지면서 이게 불신자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어른들을 대할 때 인사 잘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야기하고 또 식사하기 전에 먼저 식사하시죠 이야기하고 또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큰 소리 안 내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경건하다고 말을 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은 교회 진앙이 축소가 되어서 교회 올 때 얌전한 옷을 입고 오면 돼. 나대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인사 잘하면 돼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 안 하면 돼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인 것으로 축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왕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늘 설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거부한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 예수 믿으면 로마 황제를 제끼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이 약간 희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기업의 상은 주께 받을 줄 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왕이신 하나님이 하사는 왕이 하사는 땅이에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받아야 그 아버지 즉 나의 조상이 왕이신 하나님께 그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땅을 받았듯이 왕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이어서 받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왕 예수를 왕을 섬긴다는 걸 잊지 말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여호와를 섬겨서 그 땅을 받고 거기서 기업의 뿌리를 내리며 유산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 전부는 사실은 똑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또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상해보면 본질은 똑같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해하면, 자,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자, 이 불의가 뭘까요? 자, 그냥 불의가 아닙니다. 흐름을 보면 무슨 불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너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해놓고 18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 불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불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놓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옷을 입어서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치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 수영복 입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복 입고 나와야 되는데 예비군복 입고 가서 막 수영을 해. 그러면요, 코치가 부릅니다. 나가라고. 왜요? 옷을 입으면 옷을 입고 활동할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제가 오늘 런닝복 입고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옷이 뭘 뜻하느냐. 내가 왕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생활 속에서 왕께 하듯 하라. 왕이신 예수님께 함께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느냐.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러니까 아내의 옷을 예수로 옷 입었는데 왕 예수의 사람의 옷을 입었어. 근데 그 옷 안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잔지 종인지 아비인지 안 보시는 거예요. 옷 입은 것에 걸맞게 왕 예수를 섬기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자는 보험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도 아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 다 잔소리 많다. 누가 이거 모르나 다 아는 이야기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로마 시대 사람들의 느낌으로 다시 잘 생각해보면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한 15년에서 한 20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딱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왕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왕을 섬길 때는 다르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왕을 바꾸니까 달라지게 된 거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옷 바꾸고 있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속했다라는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왕의 사람, 예수 왕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옷을 입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은 옷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어딜 가든지 딱 보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죠?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97년도인가 8년도 때에 도를 아십니까? 이게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인데 인천 그 여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 예쁜 여자가 저를 탁 찾아오더니 탁 보면서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너무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 얼굴 좀 희긴 흰데 무슨 빛이 나지? 알고 보니까 내복 이게 이제 처음 만나본 도를 아십니까? 아가씨였던 거예요.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나는 줄 알아서 그게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그 행동과 말에서 저 사람들이 다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자로 다른 자로 살고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제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어본 많은 교회를 되돌켜보면 정말 그 나님이 때 설명한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 5년, 10년이 지나고 되짚어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뭘 믿은 거지?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뭐 열정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정확하게 뭔가를 딱 붙들어내는데 붙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10대 때, 20대 때 우리 제 나이 때는 그랬거든. 뭐 특별히 놀러 갈 때도 없고, 가난하니까 뭐 자유건 놀고 놀러 갈 때도 없고, 특별히 재밌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솔직히 교회 와서 먹는 국수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요즘은 밖에 맛있는 게 널려 있어요. 또 조금만 시간 나면 자기 기름, 자기 돈으로 기름 나가 놀러 갈 때가 수두룩 하고요.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그게 교회가 제일 재밌었고, 교회만큼 괜찮은 데가 없었던 거죠. 느낌이 드는 거야.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가 가장 재밌었고, 갈 데가 없었고, 그냥 끼리끼리 모였고, 그냥 뭉쳐 지낸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니까 세월이 바뀌고, 생활 수준이 바뀌어버리니까, 싹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드는 거죠.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똑같이 반복해야 돼야만이 그게 붕이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진짜 교회,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부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이 당시에 골로새나 에베소, 갈라디아서 교인들도요,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 교회에 평생에 정말 자랑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부분과 기도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새로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적과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참 예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짧게 한 1분 정도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산을 세워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없었던,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참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늘 열리고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새 예배당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부흥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진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복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새로 들어가게 되는 그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